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로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이제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다들 고향에 가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굉장히 긴 연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각자마다의 여러 가지 여행 스케줄을 짜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연휴가 되고 명절이 되면 어떤 이는 그 여행을 가든 고향을 찾는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러운 발걸음을 또는 슬픈 발걸음을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볍고 즐거운 사람들, 그리고 무겁고 힘든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시대를 좀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걸 나누는 기준이 돈인 것 같아요. 돈을 잘 벌고 집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아무래도 가볍고 여유롭죠. 반대로 명절 되면 특별히 이제 결혼 안한 노처녀 노총각이나 열심히 취업을 준비한 취준생들에게는 괴로운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무거워요.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눈치 보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명절 때 다가오게 됩니다. 어쩌면 1년에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 한두 번의 시간인데 그 시간이 오히려 괴롭고 힘든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한 통계를 보니까요, 이혼하는 부부의 통계를 따져보니까 이제 추석 때 싸워서 설 지나고 이혼을 한대요. 혹은 설때 싸워서 추석 때 지나고 이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하는 게 서로 서로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고 그걸로 인한 이 충돌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 이후로 도장 찍는 빈도수가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4월, 5월, 6월이나 11월, 12월, 1월 이때보다 명절 직후 때 도장을 찍는 빈도수가 월등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이제 막 가족들이 모였는데 이제 돈 갖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잘 버네 못 버네부터 시작을 해서 누가 더 많이 가졌네 못 가졌네 이걸 가지고 누가 더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서로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에서 돈이 주는 만족함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주는 만족함. 그리고 돈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만족함이라고 하는 그게 굉장한 우리에게 큰 메리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진이한테 들었는데 하차감이 요즘 유행이래요. 하차감. 들어보셨어요? 하차감. 하차감은 떠오르는 게뭐 있어요? 승차감 떠오르시죠? 하차감. 하차감이 뭐냐면 좋은 고급 승용차에서 내릴 때의 그 뿌듯함, 그리고 그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을 느끼는 그 느낌을 하차감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고급 승용차가 딱 지나갈 때 사람들이 주목을 하잖아요. 오, 좋은 차. 오, 딱 거기서 내릴 때 조차를 도대체 누가 끌까 하고 내리는 사람을 쳐다볼 때그 시선을 받는 그 느낌을 하차감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요즘 또 유행하는 신조어는 아닌데 신조어처럼 쓰는 게 부심. 아세요? 자부심의 그 부심. 이 부심은 참 여러 가지 형태로 쓰여요. 자랑할 게 차면은 차부심. 돈이 있으면 돈부심.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부심을 부려요. 부심과 상대적으로 반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폭. 열등감 폭발. 어떤 사람은 부심을 부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열등감 폭발이 일어나죠.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요. 곳곳에서. 굉장히 상대적이지만 그 상대적인 걸 가지고 엄청나게 부심과 열폭 사이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없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넘치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지 부족한 걸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가지려고 부족함 없게 하려고 부지런히 애쓰면서 그 불만족을 견디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족이라고 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음의 흡족함, 모자람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 이걸 만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만족, 마음의 흡족함, 모자람 없이 넉넉함을 누리기보다는 불만족을 느낄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만족을 느낄 때가 많으십니까? 불만족을 느끼실 때가 많으십니까? 뭐 거세해 보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만족보다는 불만족을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느껴져요. 아이들이 불평을 하죠. 불만족을 토로합니다. 근데 분명히 방금 전에 자기가 원했던 것을 누렸어요. 근데 그 누리고 누림이 끝나고 또 다른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애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족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물론 하유나 온유나 신유가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방금 너가 누린 것에, 네가 가진 것에 먼저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늘 불만족할 수밖에 없고 불만족만 느끼다 보면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너가 지금 못한 것을 속상해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한 것도 너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참 많이 이야기해주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어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SNS에서 올라오는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뭘 보게 됩니까? 무엇이 만족인가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세우게 됩니다. 전 가끔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산다인데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잘 사는 연예인도 나와요. 상대적으로 못 사는 연예인도 나오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댓글을 보면 뭐를 많이 이야기하냐면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댓글들이 참 많이 달린다고 하는 거죠. 어쩜 내 삶에 대한 내가 누릴 수 있는 만족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게 되는 거죠. 저런 집, 저런 차, 저런 옷, 저런 어떤 액세서리, 저런 여가 생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내가 누려야 될 만족의 어떤 기준을 그런 곳에 맞추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SNS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나의 어떠함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요 눌러서 보는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제가 가끔 보는데, 김동 목사님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나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막 결과물들을 올려요. 그러면서 어느 한 날에는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제 누가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목사님의 글을 보면 자괴감이 든다. 나는 이렇게 죽을 똥 살 똥에도 뭔가 되지 않는 목회고 되지 않는 사역인데 당신은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보니까 내 삶이 너무 뭐랄까 초라하고 자괴감이 든다. 이런 식의 댓글을 달린 글에 대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지금 내가 올리는 글만 보면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실패감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쌓아온 시간들의 결과물이 지금 나오는 것뿐이다. 당신도 그 삶을 지금과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 나서 나중에 결과물들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단편적인 그 모습만 보잖아요. 단편 차라리 그리고 SNS에 올리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거 올립니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데 간 거, 그리고 뭐 잘 된 거 이런 거만 올리지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건 잘 안 올려요. 하지만 단편적인 우리의 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난 저렇게 못 사는데, 난 지금 저거 없는데, 난 지금 그렇게 못하고 굉장히 초라한데 하면서 열폭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만족이 쌓여가죠.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불만족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한탄 섞인 말과 내 환경을 탓하며 내 삶을 탓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과 마음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상은 계속 부추겨요. 네가 만족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 더 가져야 한다. 너의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네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먹고 싶은 걸 먹고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네가 더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래야 하찮음도 느낄 수 있고 부심도 부릴 수 있고 그래야 네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부추겨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거기에 그어져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그 세상의 기준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종류가 다를 뿐이지 만족할 수 있는 그 어떤 재료들이 다를 뿐이지 우리 역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한 불만족이 우리 안에 점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그런 세상의 기준들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아주 많은 영향력들을 행사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오늘 찬양의 고백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이게 때로는 쉽게 나오는 고백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배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뒤돌아서서 수많은 불만족 가운데 빠져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늘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아니면 다른 것을 가지지 못한 불만족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부러움이 우리 안에 교차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진짜 만족할 수 있는가? 오늘 골로새서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응답을 함께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 복음, 그 진리대로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삶에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첫 번째요 기준인 사람들 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해져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첫 번째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니 골로새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니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너희들에게 있어 첫 번째는 예수님이야. 너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와 은혜 안에 네가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골로새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에 굳고 서서 사는 사람 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이들의 삶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래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들이래요. 그냥 우리로 따지면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논리가 그리고 세상의 기준들로 하는 이야기들. 그게 철학을 따라서 헛된 속임수를 따라서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뭐하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 도전은 어떤 도전이냐면 이거예요. 야,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그 복음만으로 안 돼.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부족해가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나는 믿고 받아들였는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 갖고 예수님만으로 그 예수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상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적 철학적 세계관 안에서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구원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으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를 만족하게 하고 네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만으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야 돼. 돈도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직업도 갖고 있고 지위도 있어야 돼. 학교도 어느 정도 나와야지. 외모는? 네 자식들도 잘 돼야 돼.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네가 진짜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돈 없어서 내가 불만족하고 있네. 내가 학교 문제 때문에 불만족하고 있네. 내가 직업 때문에 불만족하고 있네. 내가 살고 있는 집 때문에 불만족하고 있네.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때문에 불만족하고 있네. 내가 불만족하고 있는 걸 내가 느끼니까 아 진짜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가기 위한 하나의 티켓만 끊어놓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만족을 누리기 위해선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가 진짜 뭐처럼 들려요? 진짜처럼 들리는 거. 이게 뭐예요? 누가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이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갖고 싶은 저것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게 내가 내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에 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요즘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교육인데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자율사립고 특목고. 여러분 특목고와 자율사립고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하는 사교육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리고 거의 4분의 1, 5분의 1은 15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쓴대요. 그 자율사립고와 특목고에 가기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씩 과외비랑 학원비로 나가는 상상할 저희 생활비를 그냥 아이 사교육비 말 그대로 사교육비로 지출이 돼. 그래서 특목고와 자율사교육고에 보내죠. 왜 보내겠어요? 좋은 대학 가라고. 좋은 대학 왜 가라고 하겠어요? 좋은 직장 가라고. 그리고 그런 데서 사람들을 만나야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의 삶이 더 잘 보장될 거라고 믿는 거죠. 네, 세상의 논리는 통용돼요. 세상의 논리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돈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민인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은 결국 하류 인생을 살게 할 것인가? 내가 돈 없어서. 내가 돈 있어서 막 밀어줘서 상류 인생 살도록 내 자식 보내는 게 부모의 도리를 잘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고민들 속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미 부모로부터 세상의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안에서의 싸움을 미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밀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기준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야기해요.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예수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 대부분 그것이 돈에 관련된 것이겠죠. 우리 본문 말씀 2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너희는 그 충만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에 충만이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득 차고도 차고도 차신 분이 예수님이.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충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진리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은 가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충만이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신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진 것보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원하는 그리고 나도 갖고 싶어하는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을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헛된 철학과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유혹당하고 그것들을 내가 거기에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신유가 낮잠을 자는데 신유가 낮잠을 자고 일어날 때 반응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굉장히 기분 좋게 일어나는 것과 하나는 굉장히 짜증내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차이의 기준은 확실해요. 낮잠을 지가 자고 싶은 만큼 충분히 자고 일어났을 때는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일어나서 애교를 부리죠. 하지만 지가 자고 싶은 만큼 충분히 자지 못하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짜증과 짜증과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행복함을 누릴 때가 있죠. 뭐 할 때?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반대로 짜증내면 불평할 때가 있죠.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근데 문제는 그것이 채워지고 안 채워지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짜증내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더 채우고 싶은데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여러분 불만족하세요? 아니죠. 예수님이 채워진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갖고 싶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짜증내면 불만족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행복해하고 기뻐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말하는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영향을 받은 나의 기준들로 나를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의 만족함과 불만족을 결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충분하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가 진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충만해진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은 가질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많이 사로잡힌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에 보면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빛마다 특유의 색온도를 갖고 계신 거 아세요? 이거 온도를 재보면 이 빛마다 온도가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태양은 6500 켈빈이라고 해요. 밝으면 밝을수록 파래지면 파래수록 온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붉은 빛을 띄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햇빛에서 찍냐, 형광등 밑에서 찍냐, 백열등 밑에서 찍냐 똑같은 흰색을 찍어도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오게 돼요. 그것을 화이트 밸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흰색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화이트 밸런스를 어디에서 찍느냐에 따라 이걸 바꿔줘야 흰색을 제대로 흰색으로 찍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서 화이트 밸런스 값을 변경을 합니다. 환경도 똑같아요. 찍는 사람도 똑같아요. 찍히는 대상도 똑같아요. 근데 화이트 밸런스 값만 딱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물이 다르게 나와요. 환경 바뀌지 않았어요. 찍는 사람도 바뀌지 않았어요. 뭐만 바뀌었어요? 기준점만 바뀌었어요. 근데 결과물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고백하는 삶이 내 삶에 무슨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이 세상에 무슨 변화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탄합니다. 나만 바뀐다고 뭐 바뀌어? 나만 바뀐다고 달라질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준값을 바꾸기 시작하면 보여지는 게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상황도 똑같아요. 나도 똑같아요.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기준점이 바뀌면 사진이 달라지듯이 나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꾸고 다시 보면 누가 바뀌어지냐면 내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바뀐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세상이었는데 내 기준점이 바뀌어지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할 때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죠. 근데 우리의 기준점을 바꾸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와 세상의 기준점을 여전히 붙잡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뀔 수가 없지요. 내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꿔놓지 않는 이상은 바꿔지지가 않는 거죠. 이미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몰려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다 세상 기준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고 세상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세상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나의 기준점을 바꾸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가 진리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주신 그 교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가 기준점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기준점 위에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들, 느낌들, 감정들을 다 갖다 재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불만족스러울까? 왜 나는 이것에 만족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있을까? 나는 왜 세상에서 말하는 저것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고 있을까? 이 기준점으로부터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준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구나,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거, 걱정하는 거 재보는 거예요. 난 이걸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있을까? 기준점으로부터 한참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였구나. 그런데 이 기준점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맞아요. 내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걱정하며 그것들을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불만족 가운데 그래 맞아 세상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우리 부장님 말이 맞아. 부장님은 야 그렇게 사는 거 멍청한 거야.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살아야지. 그 말이 맞지요. 여러분 주변 돌아보세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사람보다 예수님은 그냥 교회 갈 때만 믿고 내 살고 싶은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잖아요. 그 말이 맞지.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맞는 말이지. 그러면 우리 삶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진짜 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떠나요. 결국에는 예수님 버리고 다른 걸 쫓아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불만족이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속임수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올 때 거절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나의 만족인 것들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로 다시 접근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기준점을 바꿔놓지 않고 자꾸 접근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는 진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더 느끼게 만들어요. 하지만 진리가 진리임을 제대로 세워놓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반대로 진짜 진리가 맞구나를 확인하는 여러분의 삶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진짜 진리임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 때 여러분 가족들과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 기준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 시간들이 길어지고 길어져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